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인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느냐.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계속 살피면서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 뭐였냐 살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월하신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얘기가 1장 4절부터 2장 18절 말씀했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멜기세덱에 반차를 쪄서 제사장 관열에 섰다는 얘기가 4장 14절부터 7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와서 이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근거로서 이제 살필 9장에서는 더 좋은 성소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더 좋은 제사 제물을 드리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살필 겁니다.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고리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그것도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언약이 주어진 가운데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 세운 첫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둘째 언약으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표시하는 그 일들을 제외하고 그 성질상 새로운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처럼 주의 성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앞에서 이 새로운 새랄 붙임을 통해서 새 언약과 구약의 그 옛 언약과의 대조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패로 인해서 주어졌고 신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누구한테? 만민에게로 그 대상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썬데이 스쿨에 공부하는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헬라인까지도 모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서 제사가 성립되었으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집니다. 구약은 임시적이고 의식적인 것지만 신약은 영원한 것이고 믿음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준비요 그의 모형이었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8장의 중심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새 언약으로 대치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주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고 폐하고 새로운 제사와 제사장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주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모형이고 그 실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필 이 8장의 구조가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일러주고 있고 7절부터 13장은 그럼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6절에서는 새 언약, 즉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새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7절로 13절에는 이 새 언약의 필요성, 우리에게는 더 좋은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필요성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거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 언약, 율법이라는 옛 언약은 날가 없어지는 성격이지만 새 언약,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언약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대단히 방대한 책이죠. 문제는 이 방대한 성경을 요약해서 핵심을 설명하기란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일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성경의 요점,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그냥 요점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이다,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약은 구약, 신약할 때 약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언약이다, 유언이다, 커버넌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옛 언약,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계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할 때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Old Testament, 새 언약을 New Testament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장은 이런 성경의 요점을 옛 것인 구약과 새 것인 신약으로 구별하면서 그 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8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설교를 잘 팔로우하기 위해서 제가 뒷면에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제사장과 언약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옛 성소와 새 성소, 사람이 세운 성소와 주께 세운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소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 보여준 것대로 그렇게 장막, 성소를 세웠고 그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로 성전을 지었으나 무너지고 지금까지 지상했는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지은 성전에 살지 않는다.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고 장차 하나님 친히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지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온 우주의 하나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제사장과 새 제사장 얘기가 3절의 6절 말씀이죠. 제사장은 모세가 지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임시사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제사장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하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완전한 죄를 용서받도록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중보하셨다. 그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27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얘기입니다. 7절에 13절은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 인간이 수혜자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행위 언약이라면 신약의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1절 말씀 읽어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가 어디에 있다? 첫째, 하늘 위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지존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왕권. 그래서 이런 보좌라는 의미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좌는 통치한다, 심판한다,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과 20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장차 성도와 함께 의로 이 세상을 어떠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어떠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보좌 앉았다는 얘기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로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세요? 대제사장 사역을 거기서 또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이제 이 땅의 사역들을 어떻게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7장 24절, 25절 말씀, 잠시만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서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상의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그 일을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2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여기 성소와 참 장막은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하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이 참 장막이에요. 성소예요. 그리고 구약 다른 버전 속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개역 개정을 보는데 옛날 개정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부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잘 설명한 것인데 섬기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참 장막인 성소와 그 하늘 처소에서 잘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킬 때 섬기는 자다 그런 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자란 말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신다 알려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또 승리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얘기를 3절로 4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물 즉 소제물과 숫소와 수염소와 수양과 비둘기 같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1년에 한번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흠없는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9장에 다음주에 살필 9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제사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 앞에 뿌려진 그런 짐승들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9장에서는 더 나은 제사가 있는데 누가 주님께서 이제 10장에 더 나은 제물이 돼서 드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한번 드려질 때 그때에만 사죄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사죄의 효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직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은 반어적인 그런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땅의 성소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몸을 드리고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은 이 땅이지만 마치 제사장이 장막 밖에서 잡은 짐승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혈을 주신 몸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액거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후로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장직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서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 하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6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보다 존귀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말은 상대가 탁월성의 의미하기보다는 인간 지장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가치가 있고 절대적이다 그 얘기죠. 네. 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근거가 아론의 반짝 아니고 어디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짝이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 인간이 갖고 있는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화롭고 가치가 있고 절대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6절에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우신 새로운 그런 계약, 새로운 언약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 더 좋은 언약이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이란 이 같은 계약에 담기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을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뭐가 되신다? 우리 지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보증. 그래서 이 새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뭘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살길이 열려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남은 삶과 살아가는 삶들이 이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다?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럼 왜 이렇게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는가? 7절에 일러주고 있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에 모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첫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유대인과 율법과 구례의 명령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되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게 8절에 그래서 일러주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만족함을 이룰 수 없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일들로 인해서 그 언약을 파기했죠. 그들이 먼저 파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이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로운 계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첫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첫 언약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것을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위해서 천상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얻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의 옛 언약인 행위와 율법을 쫓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준행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주창하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8절 말씀에 일러주고 있죠. 날이 이르리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리니 그때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날이 이르겠다는 10절에 그날 이후에 그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이 말로써 곧 앞에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란 다름이 아닌 어느 때라고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신약의 때다. 날이 이르리니 그날 후에 곧 누구 때?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국가로 존속해 있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 있죠.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언제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불어서 회복되고 한 국가를 이룰 것을 희망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점에서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온전히 어떻게 됐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 모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옛 언약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열조들의 손을 붙들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던 날에 주어진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죠?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같은 언약을 그들이 준행합니까 안 합니까? 준행치 못했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옛 언약은 효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과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뭐는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그 효력이 상실됐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효력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행위로서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적됐지만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 주는 큰 유익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따라서 이 같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핀 것처럼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넉넉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따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결코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속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남아서 신앙의 열매를 거둬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모두 들은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를 가졌다. 그 얘기를 믿음의 선조들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너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과 상급과 위로와 영원한 번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이 새 언약의 특성이 뭐냐? 10절, 10절 일러주고 있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7절, 9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예레미야 31장에 잘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 침략으로 해서 포로가 되기 직전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미 황폐해지고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아까 그 말씀했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망한 나라에 어떻게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겠어요? 돌에.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면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겠겠다? 10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 새겠다는 얘기야.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거기까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 새 언약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알려줍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은 내가 곧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기했다 얘기죠. 남편 곧 주인 그런 의미인데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였습니다. 십계명으로 이 돌 위에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흐려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죠. 할례는 육신에 심는 약속이에요. 육신에 심는 약속. 그래서 그 근거가 그 힘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 백성에 부하실 약속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약속에 심는 것도 아니고 돌에 심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네. 나는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되고 그 얘기가 나는 목자가 되고 너는 양이 되고 그 얘기가 신약에 와서는 세원의 약속에서는 마음에 새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게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안에 들어가 살 것이다.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에 주의를 기리지 못한 백성에게는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은 우리 신비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해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두고 정녕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내게로 들어와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새 언약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자발적 순종을 일으키지 못하는 성격에 외형적이고 강압적이었던 거라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게 달려주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을 두시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해주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한다는 거, 이 믿음이란 종교적인 외형이나 거룩한 예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결과로 행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생각과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씌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드릴 것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제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예식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내면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새 언약의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에서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꾸고 하나님의 법이 그를 녹아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형식과 포문이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가짜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로 된 우리의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를 가르쳐서 고린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면이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깨우쳐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나간 삶 성숙의 삶과는 달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뭐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돼. 내 안에 신비의 예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의 색이다.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이 아니라 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언약의 출애굽기 6장에서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출애굽기 6장 7절이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차이는 없지만 의미는 차이가 많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세계듯이 그냥 약속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살게. 이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침례의 연합 일러줬죠? 함께 죽고 무침받고 함께 부활한 연합.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새 언약에는 그래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 10장에도 유대인의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폈죠. 이미 유대인에게서는 주님이 먼저 우선권과 먼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걔들의 주인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미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그 외에 8장에 나타난 7병 이어의 어떤 기적 5천명, 4천명 먹인 기적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차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직접적으로 인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읽어주고 있죠. 그 새 언약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새 언약의 의미가 뭐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 가르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옛 언약에서는 모세나 선지자 시장 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히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깨달아서 우리가 주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에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라 가르치지 않아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부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요?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사죄.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마찬가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 다시 기억지 않는 말은 그들에게 다시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에 의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 흘리면서 주 앞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한 번에 이런 속죄의 제사를 효력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님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흠이 있고 폐하고 그리고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예. 불완전한 것이고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의 의식은 모두 모형으로서 없어질 것들이고 그 언약도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행할 것도 영원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약의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원하게 되었다. 영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해서 갚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파괴하게 됐지만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사람들과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뭐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백하면 저는 밑부고로 쌓은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들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언약이고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얻은 구원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손에서 또 주님의 손에서 환난과 위험이나 적신이나 가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침받고 그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누구든지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인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과거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은 우리의 과거의 죄, 실패, 무능, 잘못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 언약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립니다.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언약에서 누구든지 소망 중에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얘기야. 새 언약에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속죄와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하늘의 성소 들어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은혜 언약 속에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회유하는 그걸 찾아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지키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봐라, 더 좋은 언약이 여기 있지 않냐. 이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참담하고 물리적으로 외압과 박해가 압력이 있고 주전적인 피해가 있고 그러지만은 견뎌는 얘기예요. 견뎌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앞에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장에서 또 11장에서도 믿음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충만한 신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말씀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